오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같이 펴시고요. 마태복음 1장.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그 심령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저희에게 참 들려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들을 깨달으며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그러한 의지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럴 때 또 저희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고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이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호가 있고 또 별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왔겠나. 여러분 짐승 중에 자기 호를 가지고 있는 짐승 보셨습니까? 사실 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짐승이 가지고 있다 해도 사실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의 연구 조사 결과에도 뭐 짐승들이 서로 이름을 부른다거나 심지어 호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인간의 특징이 어디서 왔겠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도 여러 이름을 이제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A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도 불리시고 전능자라고도 불리시고 아버지라고도 불리시고 이런 몇 가지 타이틀이 있으시다고 했고 B 하나님의 타이틀이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C 하나님은 성령이라 불리시고 또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Holy Spirit이라고도 불리시고 Holy Ghost라고도 불리시고 우리말로는 이것을 적절하게 번역할 단어가 이제 마땅치는 않지만 어쨌든 성령님 또는 영님이라 불리시고 또 개역성경 용어로 하자면 보혜사 그래서 위로자라고도 또 이제 불리시고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이름은 이제 이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고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그 이제 타이틀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아들 하나님, 비 하나님과 관련된 제가 편의상 ABC 이렇게 이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 차등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높은 분이고 아들 하나님은 낮은 분이고 뭔가 출생 시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서 제가 그래서 편의상 A 하나님, B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B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제 아들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타이틀이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10개 정도 알고 계신 분 한번 10개 10개가 너무 많습니까? 나는 비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래도 한 5개 정도의 타이틀은 압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너무 좁게 잡았죠. 죄송합니다. 50개 이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있으면. 예.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손은 표현을 안 하셨어도, 아, 나는 내가 아는 거는 10개 이하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머릿속에 이제 그게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이 비하나님과 관련된 타이틀이 최소한 130개 이상이 나옵니다. 제가 조사한 것만으로 따질 때는 137개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제 개인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그런 걸 좀 자세히 보시면서, 아, 이것도 예수님의 타이틀이었네. 오,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묘사였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타이틀, 예수님과 관련된 묘사들을 보면 그 중에 유다지파의 사자. 아, 이게 예수님에 관한 타이틀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 또 길르앗의 유향, 이것도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모퉁이의 머리돌, 구원의 뿔, 빛나는 새벽별, 의의 해, 마지막 아담, 하늘에서 내려온 빵, 양들의 문, 믿음의 창시자, 구원의 대장, 하나님의 어린 양,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알파와 오메가,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예수님의 이 타이틀 또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130여 가지 이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게시된 이 두 이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이름은 지금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게시해 준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될 터인데, 이게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님의 씨에 의해서 잉태된 아기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제 뭐가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두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이 이름 말고 또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알려주신 이름을 성경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본대로 마태복음에서 본대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그 이름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현실에서 나타나셔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름을 계시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이 두 개의 타이틀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특별히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 두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두 개의 이 타이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저를 따라오셔야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조금 어렵다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좀 곰곰이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서 조금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 따라와 보시면, 아, 이게 참 정말 귀한 이름이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기게 될 때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적인 면을 보다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여기 21절에 다시 한번 보시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셉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이름이 나오고 이는 뭐뭐뭐뭐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면 그 이는 하고 그 뒤에 설명해 준 부분이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됩니다. 이건 일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여기도 본다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이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핵심만 얘기하자면 구원자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구원자. 네, 그래서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발음이 되고 헬라어 발음으로는 예수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예수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수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맨날 헬라어가 뭐고 히브리어가 뭐고 자꾸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최소한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인데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해도 참 열심히 그것을 달달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먼저 쓰여졌고 신약 성경이 나중에 쓰여졌죠.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됐어요. 그럼 어떤 언어로 기록됐냐?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신약은 뭐로 기록됐냐?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물론 구약에 아람어가 좀 섞여 있지만 헬라어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스라고 하는 그 발음이 나는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히브리어, 옛날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의 뜻을 봤더니, 아, 이 이름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아까 그 A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타이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대단히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십계명에서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개역성경대로는 망령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했어요. 발음을 못했어요. 이거를 발설을 못했어요. 우리도 존경하는 어떤 분의 이름이나 또 심지어 이제 자신의 그 아버지, 아버님의 성함도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를 못하잖아요. 하물며 이 하나님의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이름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주, LORD, 주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예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사, 여호와 플러스 야사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야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이름이 그대로 헬라어로 와서 예수스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자는 빼고 예수라고 우리는 한국어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어에서는 그것이 지저스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스 또는 예수라는 이 이름은 이분이 구원자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아, 이 태어날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라는 데 강조점을 두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만큼 죄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 이름만큼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믿으세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면 나는 뭡니까? 너는 구원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법이 좀 틀렸나요? 너는 구원받아야,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의 의미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까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으세요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줄여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대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 이것은 정말로 너무 귀한 이름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참이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께 찬양을 돌려야 할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졌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외상으로 뭔가를 먹을 때마다 외상장부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또는 우리가 뭔가 일을 했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일을 했을 때 돈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에게 대가가 돌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돌아오는 그 페이첵, 그 수표는 사망이라는 수표가 딱 적혀서 우리에게 대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질 때마다 그것을 외상장부에 달리는 빚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도대체 그런 가격을 따지면 얼마나 될 것이냐? 한 200만 원될 것이냐? 뭐한 5천만 원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라는 게딴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인간이 누구든지 자기 안에 양심이 소리치기를, 나는 양심에 뭔가 찔려, 양심이 깨끗하지가 않아, 나는 살면서 내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런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뭔가에 대한 탐욕이 생기기도 해요.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어요. 그게 죄예요. 탐욕이 죄예요. 또 사기를 친다든가, 또 누구를 때린다거나,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누구를 실제로 죽인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훔친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죄잖아요. 죄거든요. 심지어 게으른 것도 죄인 것입니다. 제일 큰 죄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될때 우리의 그 죄의 외상장부에 이것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것이 우리 평생에 짓게 되는 그 모든 죄의 그 값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이고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갚을 만한 그런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면, 네가 그것을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걸 갚을 수 있어. 너 죄를 졌어? 그럼 네가 착한 일을 이만큼 해봐. 그러면은 이만큼 네 죄에서 갚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갚는 방법, 착한 일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무슨 선행을 해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부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보라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돌을 닦아보라고,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해보라고,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해보라고, 이렇게 조금씩 말만 바꿔서 할 뿐이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 모든 것을 네 힘으로 갚아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우리가 도저히 갚지 못할 그러한 분량의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만큼 더 귀하고 값진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들을, 죄인들의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또는 가가호 방문해 가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제 토요일에 저희가 여기 까치산역에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뭐 심지어는 두 손으로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찢어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이게 참 이 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았더라면, 이게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되었건 이 예수라는 이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으로 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박한 그런 이 이름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즉 구원자라는 이 이름과 더불어서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이 중요한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예수라는 그런 이름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단순히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면제된 것, 이것에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의미를, 물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그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건진받는다, 면제받는다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성경적 의미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이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새 본성 하나가 새롭게 창조돼서 우리 안에 이중인격, 옛 본성과 새 본성이 함께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여전히 이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보호받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의미에 포함이 돼요. 우리가 육신 안에 살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이것도 구원의 의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전히 중요한 이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일단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삶 속에 있어서 이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2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한 단어로 줄여서 임마누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씀은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이사야서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를 통해서 성취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천사가 요셉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은 개역성경이 번역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 똑같은 뜻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God with us입니다. God with us. 여기에 God과 with 사이에 is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is가 있냐 없냐. 영어의 이 비동사 중에 is, is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만약에 God with, is with us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is가 없어요. 그냥 God with us예요. 그러니까 God은 God인데 어떤 God이냐 할 때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God who is with us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정확한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흠정역이 잘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어떤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함께 계시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될 때는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인간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누구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파격적이고 이것은 인간이 감히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했다가는 이것은 완전 신성모독으로 이것은 처벌받아야 하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어날 이 아기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이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인간과 함께 계시는 친히 인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인간과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인간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름을 갖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제가 드리는 질문을 여러분이 잘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아들 하나님, 비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예수만 되십니까? 아니면 임마누엘도 되십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만 되십니까? 아니면 임마누엘도 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만 되신다, 즉 구원자만 되신다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분이 이 아들 하나님이 예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도 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삶을 살고 계신다면, 임마누엘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삶을 살고 계신다면 대단히 파워풀한 삶을 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이 사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 처진 어깨와 이 비실비실한 무릎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사느냐, 임마누엘이 우리 속에서 실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더 확대해서 온 세계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뒷부분에 보니까 생명을 더욱 풍성히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로서는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끝날 것 같은데, 뒷부분에 뭔가를 덧붙여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사실 글을 쓰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이제 형제님 한 분이 성경의 그 어떤 표현에서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제 저하고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지금 2000 몇백 년 전에 쓰인 글이다. 2000 몇백 년 전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여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 조금 못 됐겠죠. 그 전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 시대 때 쓰인 거예요. 사실 조선 시대 때 쓰인 뭐 용비어천가 뭐 이런 거, 뭐 이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글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2000년 전, 2000 몇백 년 전에 쓰인 글을 우리가 읽으면서 거의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읽고 있다는 게 사실 기적이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문화권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한 말씀을 좀 강조해서 두 번 표현한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두 번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아, 이게 뭔가 그거보다도 더 큰 어떤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뭐냐면 그 앞에 생명을 얻는다는 부분은 아, 죄인이 구원을 얻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도들의 그 생명, 성도 라이프가, 영어로 라이프가 우리말로는 삶도 되고 생명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가 이제 그 이후에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치에 어떤 초대를 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면, 몇 날 몇 시 몇 분에 우리의 잔치가 있습니다. 뭐 돌잔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결혼식 잔치가 있습니다.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하고, 장소는 뭐 무슨 하이아트 호텔, 뭐 무슨 몇 층 식당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해 보자면, 좀 편하게 좀 비교해 보자면, 앞에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 하는 문제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초청장을 딱 제시해서 그 잔치장 자리에 입장을 하는 문제, 입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에 관한 말씀은 이제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아, 나는 이제 여기 초대받아서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만족해 하고 빈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차려진 음식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갖다 먹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예수님의 이 두 이름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라는 이름은 생명을 얻는 것과 관계된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름 의미라고 했으니까 구원자 그러니까는 이 잔치 자리에 입장하는 데에 더 중요한 그러한 문제다. 그렇죠? 그러한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순간,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이름의 의미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는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잔치에 입장을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배고픈 그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집어먹는 것과 관련된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 이 비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주신 또는 이 잔치 자리에 입장권을 주신,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런 분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이 아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가, 그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아까는 제가 이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문제와 연관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의 두 측면과 연관해서 잠깐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여러분 5초 동안 십자가, 제가 십자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생각나시는지 딱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아, 예수님이 달려있는 골고다 언덕이 생각나셨죠? 대부분 그러시죠? 예. 그러실 거예요. 예, 뭐 저도 당연히 그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건 뭐 당연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은 반쪽입니다. 반쪽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반쪽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달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린 십자가. 이 두 측면 중에서 십자가의 이 예수님이 달리신 측면과 내가 달린 측면,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달려있는 십자가가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예요. 세상의 어떤 모든 종교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거.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거. 그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님만 달려있는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것은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달리신 십자가만을 알고 있으면 구원은 받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승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승리를 하는 데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달린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달려있는 문제구나. 인간 박노찬이가 쭉 자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그게 전도지가 됐건 어떤 예배 참석의 설교가 됐건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누군가의 이 설교가 됐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구나를 깨달은 순간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의지하는 것,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딱 받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 내 삶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인간 박노찬의 삶이라는 것은 종지부를 찍은 것이구나. 인간 박노찬, 육신으로서의 박노찬의 삶은 그 순간에 끝이 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달린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달린 십자가는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내 감정이 나를 자꾸 속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는 듯하게 착각에 빠지게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 순간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다시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 난 죽었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인간 박노찬의 육신적인 삶은 죽었지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은 펄펄 살아서 날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 나는 죽었지, 하나님 말씀이 맞고 내 감정이 틀렸습니다 하면서 나를 다시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 매 순간 그 십자가에 나를 매다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달린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물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원의 방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방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점점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십자가, 내가 달린 십자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잘 따라오시지 않으면 중간에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것과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과 나의 십자가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죄로 죽어 있었고 마침내 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 호흡이 멎는 날, 어떤 숨이 멎는 날, 그 순간에, 그건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지금서부터 한 3, 4분만 안 뛰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까매지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체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뭐 꿈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심장 한 3, 4분만 안 뛰게 하시면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서 3일 되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런데 그게 숨만 끊어진다고 다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영원히 죽지 않는 이 혼이, 혼과 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지금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달려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건드리시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성도, 세인트, 성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대단히 다른 모습입니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직장 생활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뭐 학교 공부도 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세상 삶의 방식입니까?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높아지려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높아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가 내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내 물건을 빼앗는 자들에게 다시 주세요 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육신 안에서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생활하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것입니다. 내 어떤 육신에 어떤 이 혈기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아, 난 죽었지. 아, 나는 죽은 자이지. 매 순간 그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절실한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구원만 해놓으시고 저 멀리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매 순간 내 안에서 나와 긴밀하게 교제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인지 모르는 그러한 그 하나가 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구원받으면 감기도 안 걸립니까? 그거는 완전히 미신이에요. 미신. 예. 여러분, 왜 그 이 오순절 교회들, 순복음 교회 계통의 오순절 교회들에서 왜 이 은사에 그렇게 목을 메고 방언받았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왜 그거 집중합니까?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 그건 일종의 마술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예. 감기 나아라, 뚝딱, 감기 났고, 그렇죠? 예. 남편 승진해라, 뚝딱, 남편 승진하고, 그렇죠? 예.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드려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훈련과 우리의 의지 사용은 다 이쪽으로 치워놓고 뚝딱하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게 미신이고 그게 마법을 숭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법사들은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있어서는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그 이 육신의 그 어떤 속임수, 우리 감정의 속임수에 대적해서 우리가 아 나는 죽은 자지, 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하고 훈련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 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임마누엘, 이걸 붙잡는 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이고 또 귀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이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은 예수, 즉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분을 예수로만 알지 말고 또는 머릿속으로만 임마누엘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실제 삶에서 이분이 임마누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매 순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그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고 참 괴로운 그러한 순간들이 닥쳐올 때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달려가실 때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잠깐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잠깐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즉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아직 자신에게 아직 특별한 의미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아, 그분이 구원자구나. 아,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아야 할 자구나.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내가 착하게 살 수 없구나. 그런 사람은 다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붙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우에는 예수와 더불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이것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